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무덥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더위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참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래전에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군유스코 단기 학생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이 이제 27살 이건희처럼이라는 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병철 씨하고 그 아들 이건희 씨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참 그 어려웠던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이건희 씨 마음의 어떤 변화를 필요해서 이 자기 개발서를 무려 1000권이나 참 읽게 되고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사들에게 그걸 적용을 하고 삼성 전 직원에게 그 마음을 바꾸게 되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그 이야기를 참 읽으면서 굉장히 참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감동이 참 되어지더라고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되기까지 그런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참 세계가 참 있었구나. 그 27살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왜 일본에서 공부를 하도록 보냈는지 전혀 몰랐어요. 보내주는 돈으로 진짜 영화광이 되어서 인생을 즐기고 막 살았죠. 그게 도저히 일본에서도 이건희 씨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니까 다시 아버지가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를 미국에 다시 또 공부를 하러 보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가는 자동차의 나라들이잖아요. 세계에 좋은 자동차가 다 있으니까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그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자동차에 막 거의 미쳐서 이렇게 살았죠.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다시 이건희 씨를 불러서 그 회사에 책상 하나를 주고 매일매일 삼성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빨간 그 형광펜으로다가 글을 짓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이건희 씨가 기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불평불만이 많았죠. 이 쉬운 일을 정말 아들에게 시키나 그래도 최소한 과장 정도는 자리를 줘야지. 근데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아,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보통 큰 회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경영을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오늘날 이제 삼성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참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저도 79년도에 구원을 받고 예청 공군부대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까지 참 목사님과 함께 참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 참 선교도 하고 하는데 참 목사님의 마음은 참 어떠할까? 참 그런 부분들을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목사님의 마음을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케냐 미고리에 한 4년 6개월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미고리를 수나 미고리라고 이렇게 일컬었거든요. 이 수나라는 뜻은 그 루어 부족 말로 오바마 그 부족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모기라는 뜻이에요. 모기 동네라는 뜻이에요. 모기 동네에 살면 뭐가 많겠어요? 모기가만 많은 게 아니라 뭐도 많겠어요? 이 말라리아가 진짜 참 많잖아요. 모기 동네에 살면서 말라리아 안 걸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를 진짜 참 많이 걸렸어요. 하여간 다섯 식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말라리아가 끝날 때가 없어요. 제가 걸리고 나면 또 아내 걸리고 아내 걸리고 나면 장남 걸리고 장남 걸리고 나면은 둘째 딸 걸리고 또 막내 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말라리아가 그렇게 참 많더라고요. 참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장티푸스도 많고 그 물이 안 좋으니까 이질도 많고 저희 집사람은 결국에 말라리아 치료가 금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폐렴이 오고 폐렴의 치료가 금방이 안 되니까 결핵이 다시 재발을 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참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2시간, 3시간 마사이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은 그 어려움도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감사해서 물질은 주지 못해도 닭도 주기도 하고 오리도 주고 그러면은 그 산 닭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그 잡아먹는 그 기쁨. 그래서 제가 전도 여행 갔다가 올 때 되면 아이들이 다 기다려요. 이번에는 아빠가 뭐 가져올까? 어떨 때는 칠면조를 또 한 번 가져왔어요. 이야, 이 칠면조를 잡아먹을래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말고 우리 키우자. 가고 막 하여간 칠면조도 키우고 나중에는 막 우리가 미고리를 떠나기 전에는 막 닭이 한 50마리, 오리가 뭐 칠면조가 한 20마리. 완전 이 농장을 이렇게 참 할 정도로 먹을 게 굉장히 참 많았어요. 예, 박 목사님이 미고리에 두 번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기통가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저희들이 그 기통가 목사님 리듬드 가스펠 처치라는 그 밑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제 기통가 목사님이 박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참 모르니까 여러 가지 그 교회에 필요한 예배당을 짓는데 몇십만 불 필요하다. 또 빈민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몇십만 불 필요하다.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참 목사님은 기통과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나는 정말 이 케냐의 우리 선교사들을 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왜 케냐의 많은 목사님들은 선교사가 오면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돈을 대주는 사람으로 보느냐. 당신이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보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이 우리가 보낸 이 선교사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안 도울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복주시고 우리는 이 복음을 케냐에 전할 거다. 그랬을 때 기통과 목사님이 아, 박 목사님 소문대로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괘씸하셨죠. 아니, 내가 다른 많은 해외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 뭐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다 오면은 내게 와서 부탁을 하고 또 물질로 같이 돕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당장 하여간 이민국에도 신고를 하고 CID 경찰에도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김종덕 윤종수 선교사는 우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참 어려움을 참 겪게 되었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시간이 참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서 등록도 얻고 지금은 케냐에서 가장 큰 선교회가 되어서 기통과 목사님도 아, 정말 나는 이 선교회를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불가능한 등록도 얻게 되어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물며 기통과 목사님이 가르친 교회의 많은 그 목사님들도 마하나임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 지분이 진짜 하나님의 참 종이구나, 내가 참 몰랐구나. 그래서 정말 박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교회와 같이 진짜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정말 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기통과 목사님이 처음부터 박 목사님의 그 마음을 받았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역사가 케냐와 아프리카 전역에 일어났겠죠. 물론 저도 교회 안에 목사님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긴 세월을 참 있었지만 진짜 목사님의 그 마음을 참 몰라서 내 마음에 섭섭해하고 시험도 들고 어려웠던 적이 정말 참 많았거든요. 그때 기통과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하려고 하는 것이 취소가 돼서 박 목사님 미고리를 같이 12시간 오래된 승용차를 타고 거기 가게 되었거든요. 그곳에 목사님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참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고 하면서 그 캄캄한 저녁에 목사님이 하늘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이 미고리의 케냐에 진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5년만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세계를 배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족들을 영혼도 축복해 주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문제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윤종수 목사가 처음 미고리에 파송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이제 미고리에 가게 되었었어요. 진짜 참 형편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미고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보고 싶어서 경비행기를,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가는데 12시간, 오는데 거의 12시간, 거의 뭐 24시간이 소비가 되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경비행기를 진짜 대절을 해가지고, 또 조종사가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친구 만났다고 하면서 미고리의 조그만 그 비행장에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어요. 그때 형제 자매들은 정말 목사님이 전하는 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도 굉장히 소망이 되고 힘이 되죠. 불과 3시간 머물기 위해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뜨고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오래 머물러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라리아에 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사단이 많은 생각을 정말 넣어주는 거예요. 야, 그때 목사님 한 번 오시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쓰셨겠나? 차라리 그걸 돈으로 주고 가셨으면은 내가 더 막 힘있게 참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라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 듣는 거예요, 저도. 진짜 거의 뭐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진짜 그곳에 선교하는 종들에게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주기 위해서 오시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 같은 문제들이, 등록의 문제라든가 땅을 사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참 풀려져서 지금은 방송국도 있고, 예, 전문대학도 있고, 국제고등학교도 있고, 마하나임 신학교도 있고, 정말 너무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뜨겁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탄자니아에서 또 한 8년 참 있다가 제가 뇌경색으로 미국의 빌라델피아 교회 후속 집회 갔다가 쓰러져서 완전히 기억력도 한번 잊어버리고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한국에, 탄자니아에 다시 돌아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참, 왜 하나님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가족들을 희생하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참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탄자니아에서 세 번째 월드캠프를 마치고 그때도 이제 건강이 굉장히 참 안 좋았었어요. 다시 미국에 쓰러지기 전에 일어났던 증세가 제 몸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탄자니아의 키케웨테라는 대통령을 이렇게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목사님을 참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분명히 제 앞에서까지 월드캠프에 참석하고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앞두고 취소가 된 거예요. 또 그때 막 스트레스가 막 얼마나 받는지. 그때 이제 원래 월드캠프가 되기로 결정이 안 되었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우리 유홍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뭐해? 대통령 초청해. 대통령 초청하면 월드캠프 당장 할 수가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초청을 하려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하고 돼서 오겠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월드캠프가 그럼 탄자니아도 하자 갑자기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주일 남겨두고 못 오겠다고 하니까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 막 스트레스 막 얼마나 막 받는지. 지난번에 김웅룡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 간증을 자세하게 듣는데 그 일을 하면서 몸무게가 10kg 빠졌다 그러더라. 그 책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내 마음에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막 저도 막 뇌에 막 신경을 막 그렇게 쓰고 막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을 오게 할까 막 머리를 쓰고 굴리고 굴리고 굴리는데 더 이상 머리가 써지지는 않은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고 딱 스톱을 하니까 피도 멈추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이야, 내가 이러다가는 다시 또 뇌경색으로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 몸에 증상이 안 좋다. 그때 미국서 쓰러질 때 그런 증상이 서서히 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당신 살아야지. 캠프가 중요해. 다 내려놓고 쉬어 쉬어.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아멘이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야지 뭐 월드캠프를 하고 선교를 하지. 내가 죽으면 무슨 월드캠프를 하고 선교를 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도 푹 쉬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이 대회장으로 오신 거예요. 왔는데 캠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와서 보니까 막 모기만 많고 덥고 하여간 이 월드캠프 스테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17m, 27m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판은 비싸고 통나무를 나무 사다가 그걸 까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집 한 채 짓는 거 한국하고 똑같아요. 스테이지 하나 만드는 게. 근데 공구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하고 다 만들어서 캠프를 하도록 딱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학생들도 많이 못 오고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처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김 목사 이리 와봐. 탄자니아는 월드캠프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 예, 동아프리에서 최고로 좋은 장소입니다. 찾아봤어? 예,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어? 그 다 자가 들으니까 힘이 없더라. 예, 다는 안 찾아봤습니다. 왜 안 찾아봤어?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봐. 그때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순복음교회 그 솔라 박사님을 만난 생각이 나서 아, 그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빌딩을 최근에 지었답니다. 당장 그거 가서 캠프 장소 할 수 있도록 장소 옮겨.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개막식 했는데 장소를 옮기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속으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 오늘 시작했는데 어떻게 장소를 옮기란 말인가. 예, 입은 했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분지랑분지랑 하면서 안 돼야 되는데 하고 갔는데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걸 지은 거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3일 쓰는데. 예, 2,500불이요. 저는 그때 2만 5천불로 들었어요. 2만 5천불이에요? 아니요. 왜? 그 정도 강남 예배당처럼 지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공연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좋은 공연장 예배당 처음 봤거든요. 2,500불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1,000명이 넘는데 우리도 그 공연 보러 말씀 들으러 와도 돼요?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속으로는 안 기쁜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나절 만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월드캠프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시 저를 보고, 김 목사 이리 와봐. 자네 18년 동안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이 사바사바 홀 월드캠프 준비는 자네가 한 거야. 자네 쉬웠어? 어려웠어? 예, 어렵고 힘들었어. 자네만 힘들었어? 여기에 있는 선교사들 다 힘들고 형제 자매들도 다 힘들고 고생하고. 자,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이렇게 했다니까. 이제 다 내려놔. 탄자니아가 왜 발전이 안 되는지 알아? 자네 때문이야, 자네 때문. 아니 뭐 내가 탄자니아 발전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속으로는 막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예, 마음은 내가 뭐 새마을 운동하러 왔나? 복음 전하러 왔지. 결국은 이제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왔어요, 안 왔어요? 잘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잘 왔어요? 근데 저는 진짜 오기 싫었거든요. 왜? 한국을 떠날 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자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려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또 건강도 안 좋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네 탄자니아 더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 응? 자네 여기 더 있으면 죽어. 자네 영적으로도 죽었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죽어. 이제 다 선교사도 내려놓고 목사의 집에 놀아놓고 내려와. 다시 한국에 들어와. 그게 네가 살 길이야.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살 때는 잘 안 보이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살았는지 잘 보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게 털 목사님 아프리카는 김종덕, 윤종수 때문에 안 된다고 한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한 지나간 모든 일들은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진짜 목사님과 참 반대의 길을 걸어왔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건희 씨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처럼 이 아버지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눈에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어느 분이 말씀 전하셨죠? 아침에 오성균 목사님 말씀 전하죠. 저도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성실하고 열심히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서 나도 온몸을 바쳐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열심히 넘어버리니까 내가 신경이 너무 세워가지고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경색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연결이 안 되어지고 바깥으로 하는 그 모습만 보고 따라하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아버지 집을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안 떠났죠. 왜 떠나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영광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아들에게 다 흘러 들어올 텐데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눈이 아닌 자기의 눈, 자기의 생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주는 그 소유물 다 받지 못해서 일부분만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 안 받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아주 아버지 오지 못하도록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도 아니고 그만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막상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재물은 다 허비하고 이제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진짜 돼지를 치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 깨달아야 돼요?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뭐라고요?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상하다야. 한마디로 부끄럽구나. 진짜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기에 부끄럽구나. 그러면 아직 못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내가 힘이 있구나. 땅을 팔 수가 있다 하면은 안 돌아가요. 진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종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망했는데도 아직 좀 힘이 있었는가 봐요. 연수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연수원에 와서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힘들지 않아야 돼요? 힘들어야지요. 내가 그 18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던가, 왜 망했던가,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늘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정확하게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나 의인인데 나 죄사함 받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는 뭘 잘못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초점을 많이 하니까 잘못한 게 있긴 많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한 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또 뭐야? 나중에는 만나면 막 책망을 하고 화도 내시고 너희들 밥 먹는 것도 아깝다 나가라 그러는데 내가 밥값도 못한단 말인가? 별별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임민철 목사님한테 그때 한 열매 명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때 조경호 목사도 와 있었고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와 있었어요. 전부 다 비슷해요. 우리 찌는 잘 통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면 안 통해요. 진짜 목사님만 안 만나면 막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 밤중에 걸어가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과일 하나 먹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왜 아프리카하고 여기가 지옥과 천국이거든요. 너무너무 그 양재천 그 밤늦게 11시 넘어가지고 뒷사람하고 하면은 이야 참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다 있나 하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목사님만 만나면 뭐야? 죽을 지경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얘들은 교제해도 안 되고 성경도 보지 말라 그러고 노가대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노가대를 보내겠나? 뭘까 알겠는 거예요. 뭘 깨달라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성경은 그걸 봐서 알기 때문에 이거 깨달으라고 가는데 이미 다 가기 전에 다 알았어요. 근데 하루 딱 일을 하니까 8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8만 원이. 아, 이 8만 원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었는데 짜장면 사 먹고 사우나 하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할 때는 알지. 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 그래서 3일을 했어요. 24만 원을 받았어요. 아내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그만뒀던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왔는데 이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왔거든요. 딱 하루 우리하고 일을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소통이 잘 되고 참 좋거든. 근데 목사님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 다른 사람 안 부르고 그 형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노가대 하니까 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예, 저희들이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노가다를 가서 돈을 벌 텐데. 들통이 다 말았어요. 3일 만에 노가대들 끝. 얘들은 노가대 보내도 안 돼. 진짜 그 마음을 모르니까 애용적으로는 해도 그렇게 하는 마음을 참 모르겠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지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참 왔어요. 하나님, 응? 내가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내게 무엇을 정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5년, 10년 있으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부른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성령 안에 지혜도 있고 복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는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방을 둘러보면은 뭐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조그만 전셋집, 사골셋집에다가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둘러봐도 아내 사라가 죽을 때도 장사 지낼 실제 땅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하나님 자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안 가진 자예요?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지혜의 책이라는 탈무드라는 그 이야기에 어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애아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 구경 한번 하고 오라. 네가 아버지의 기업을 다 물려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 여행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는지 진짜 인생 공부를 했지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또 카톡으로다가 늘 시간 올릴 텐데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배웠으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더 크게 키워야 되겠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유언장이 있을 텐데 종이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유언장을 쫙 읽어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그 종에게 다 주고 내 아들이 돌아오면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 많은 거를 종에게 주고 나에게는 아들인 나에게는 하나만 가지라고. 야, 이거는 분명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야. 이거 뭔가 유언장에 문제가 있을 거야. 재판장에게 가져가기 전에 도저히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랍비는 그 아버지 유언장을 보면서 너 아버지는 진짜 지혜로운 분이야.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고 이렇게 유언장을 잘 썼을까? 아들은, 예? 유언장을 잘 썼다고요? 이게 무슨 유언장이에요? 종에게는 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고 내게는 한 개만 선택을 하라고 하니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자네는 아직도 멀었어. 자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려면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발바닥도 안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랍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랍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자네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 재산을 자네에게 다 주라고 하면은 자네가 돌아오기 전에 종들이 이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을 거야. 어떻게 하면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이곳에 있는 오래되고 지혜롭고 똑똑한 종에게 이걸 다 주면은 이게 다 아들만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게 다 앞으로 내 것이 되니까 더 관리를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종도 누구의 소유예요? 아버지의 소유니까 종은 그 눈에 보이는 재산을 다 갖고 아들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누구를 택하면은 종을 택하면은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이제 그 유언장을 가지고 종과 함께 재판장 앞에 딱 갔어요. 재판장이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오. 아, 종은 막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제 이 많은 재산 가운데 저 아들은 하나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내게 된다 했는데 아들이 예 저는 아버지의 소유물인 저 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결국은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뭘 줬어요? 종을 정말 주셨어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살 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말라리아도 이기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선교사들을 보냈겠어요? 안 보겠어요? 진짜 언어도 모르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부족어도 할 줄 모르는 선교사들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프리카든 남미든 아시아든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종의 믿음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들을 이루어야 하나요? 이루잖아요. 아,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진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신 것이더라고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도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는 목사님을 따르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목사님이 대통령 만나면은 주위의 선교사님들도 대통령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장관 만나면은 우리도 장관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시흥교회도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늘 형제자매들 민박만 받았는데 이번 월드캠프는 업그레이드해서 총장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형제자매들한테 총장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 다 손을 안 들더라고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돈이 나가고 집도 작고 뭐 장관 모시려면 뭐 45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기본 소나타 이상은 돼야 되고 벤츠차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기껏해야 30몇 평짜리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에 사는 분이 최고거든요. 그래, 우리 총장 한번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네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총장을 보내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장관을 보내주는 거예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김강성 목사한테 내가 총장 보내달라 그랬지 누가 장관 보내달라 그랬어?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큰일 났다. 집을 넓히지도 못하겠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도배하고 난리다. 그리고 장관 모시는데 자동차도 없어. 저기 스타렉스야 스타렉스. 아, 나도 이 큰일 났다 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도에 참 장관이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가는 곳마다 아, 나도 돈 좀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들만 돈 쓰냐고. 세 번이나 우리 식사 사줬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인도 오라.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되었었는데 다음에는 아이 들고 내년에 우리 집에 와라. 나를 장관으로 하지 말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나를 대하라. 인도에 가면 장관이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하고 친구다 친구. 케냐에서 오신 분은 김웅룡 목사님하고 오셨는데 서열 세 번째라요. 예? 하여간 벤츠차가 열 대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집이 궁궐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34평짜리 빌라에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방을, 다른 방을 줄 수 없어갖고 이제 안방을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안방을 내줬어요. 그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어떤 귀한 사람이 와도 안방 내주지 못한다. 어떻게 자기들이 자야 할 안방을 내주느냐. 우리 김웅룡 목사님은 거실에서 잤어요. 근데 케냐에서는 5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이틀을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되고 그분이 마지막엔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예. 참 교회가 또 밀려서 수염을 못하든 하든 던지면은 그냥 하면은 뜨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예.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사해바다기 때문에 수영을 하든 못하든 저절로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시는 어떤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게 참 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 세계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니스코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마인드 교수로 갈 수 있도록 앞서서 다 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예. 저도 지금 60하나인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 예. 옛날에는 다니던 대학도 스톱하고 믿음으로 성격게 되는 게 그때는 믿음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을 받아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도 공부하고 석사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는 게 그게 지금 믿음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꾼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없고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편의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마음의 종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세상에서 진짜 마디른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정말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굳이 교수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교회가 교수로 만들어가요? 안 만들어가요?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안 해도 교회가 총을 통해서 주신 선교사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예, 언어 모르면은 언어 배우게 하고, 예,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교통을 하고 종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라시 합창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종에 주신 약속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시대 때 문지기가 4천명이고 찬송하는 자가 몇천명인지 압니까? 4천명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나타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4천명들은 매일매일 다윗이 지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시로 적어서 그걸 곡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나는 일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클래식이 뭔지도 모르고 살 뻔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음악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을 들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간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치 못하게 하려고 불신을 넣어서 교회와 종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참 계계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당신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매일매일 이 영광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여러분들 노후의 문제든 교회와 종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끌어줘요, 안 이끌어줘요? 예, 세상에서 61세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정년 퇴직하고 양로원에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복음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복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